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연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그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불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 다음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중간에 20절부터 40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18장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히브리어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7장을 통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여호와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임용한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18장에서는 좀 더 절정으로 치달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야 하는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과의 숨막히는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장면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그린 그런 노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많이 불러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보훈 작사 작곡의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추석이 아니었으면 여성성가대에 멋있는 찬양을 부탁해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추석이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기가 아마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성가대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불렀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소재로 작곡된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음악 장르에서의 노래극이 있습니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에 교회 음악을 전공을 해서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연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음악 장르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오라토리오는 17세기부터 18세기 서양에서 가장 성행했던 대규모의 종교적 음악극입니다. 오라토리오 엘리야는 2시간이 좀 넘는 그런 대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는 뮤지컬이나 오페라와는 조금 다르게 동작이나 무대 장치가 없고 오페라처럼 독창이나 합창, 관현악이 함께하고 있지만 오페라와 비교했을 때 합창의 비중이 크고 일반적으로 성경에 입각한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라토리오 엘리야에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극적으로 표현한 합창곡이 아주 압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두로와 시돈에 성행하던 아스타롯 신전의 제사장이었으며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죄로 엘리야는 아합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슬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뭄을 예언하면서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이 저주스러운 예언을 선포하면서 엘리야가 노래에서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대항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성 합창단과 남성 합창단이 11번 곡에서부터 바알 신이여 들어주소서,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전능의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소서, 전능의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남성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이 교창으로 자신만만하게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 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12번 곡에서 더 크게 부르라 조롱하듯이 외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응답이 없자 13번 곡에서 엘리야는 더욱 크게 외쳐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주무시는가? 크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신이 외출하여 소리도 못 들을지 모르니 더욱 크게 불러라. 그렇게 가사가 진행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자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더욱 크게 부르짖습니다. 바알, 바알, 응답하소서. 우리를 조롱함을 보소서. 응답하소서. 바알, 바알, 응답하소서.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의 신 바알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대답도 못했도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라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을 가득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번 곡에서 이렇게 가사가 진행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나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심을 알게 하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함을 주여 온 백성이 다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여러 곡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곡에 내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4번에 참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에 등장하는 테너가 부르는 오늘 본문 속의 오바댜의 노래는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노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 우리의 못된 죄로 인해 하늘의 문이 닫혔도다.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로 향하면 자비의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리. 4번 아리아 가사는 이렇습니다. 참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에 진정 나를 만나리라. 말하셨다. 참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에 진정 나를 만나리라. 주 여호와 말하셨다. 특히 이 4번 아리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노래를 직접 듣거나 부르게 되면 그 말씀에 푹 젖어듭니다. 이 오라토리오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 짐작했듯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적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는 이 장면은 멘델스존이 이전 오라토리오들과는 달리 오페라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군중 앞에 나타나서 소란스러운 바알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조용하지만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함을 주여 온 백성이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이 붙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면서 승리를 거두는 13번 노래와 합창부터 20번 합창에 이르는 긴 장면들은 멘델스존이 만들어낸 모든 음악을 통틀어서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3년의 가뭄 끝에 마침내 비가 내리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라토리오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내려가 모두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1부의 내용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해서 이 음악의 극적인 장면이나 그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들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시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엘리야 이렇게 한번 타이핑을 하셔서 멘델손의 오라토리오 엘리야 이렇게 치시면 연주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또 오늘 배운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참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8장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 대신으로서 왕의 궁궐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가뭄이 극심해서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아합과 오바댜의 만남과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까지의 내용은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치고 이제 심판 종결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합 왕이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과 제단을 쌓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토지의 비옥함을 가져다주는 농경신으로서 숭배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경신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가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알 숭배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절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가뭄과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재앙이 더욱 혹독하게 내려졌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바댜는 남유다 바벨론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오바댜는 오바댜로 번역한 오바드 야후 원어로 그렇게 읽는데 선지자 오바댜와는 다른 인물인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바댜 야후는 본서 저자가 침묵하고 있긴 하지만 바알 숭배를 일종의 국시로 삼아서 국가 이념이나 그리고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의 그리고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적 직무와 개인적 신앙, 유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4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순수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였지만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왕과 백성들 사이에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신 여호와를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오라토리오 엘리야에서도 그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그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발판을 깔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굳게 닫고 발판을 치워버리면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넘어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영이요,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는 불신사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썩어버린 속은 거짓으로 포장되어서 겉만 화려한 모양새로 바뀌어 갑니다. 부부끼리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믿고 나라도 모두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을 때에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려움을 좀 당했다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나라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버리고 떠나버린다면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의 신이며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에 대해서 아합 자신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같은 5절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문 속에서 3절과 5절을 생각해서 계속 연상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물과 양식이 더없이 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합 왕이 애굽에서 곡물을 수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오바다는 굴에 숨기면서까지 보호했다고 하는 것은 오바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까지 아낌없이 희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바다를 가리켜서 크게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과장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로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의 이름 뜻답게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신앙이 아니라 또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며 신앙을 실천했던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부른 목적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가축들을 위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아합이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를 찾아다녀서라도 가축에게 먹을 꼴을 찾아서 먹여야 하고, 그리고 다급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을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기근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풀 한 포기 얻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확산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자구책으로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비의 신이며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에 대해서 아합 자신도 바알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또한 나타내주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같은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아합의 비참함과 그가 믿는 바알 숭배 신앙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합이 물을 찾은 이유는 바로 짐승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말과 노새와 같은 짐승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그토록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아직 허탄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은 군사력과 경제의 기반인 말과 노새를 살려서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마 3년 6개월의 가뭄과 그로 인해서 있었던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 대부분이 식량과 기갈로 엄청난 고난을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일부 백성들은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일고의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자신의 짐승들만을 염려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합이 얼마나 자기 권력욕에 집착하고 그리고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은 그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완악해져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제 두 사람은 각자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서 물을 찾기로 하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합과 오바다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합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를 만난 오바다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내 주라고 호칭합니다. 오바다는 엘리야를 보자 땅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내 주 엘리야여라고 극존칭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과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엘리야를 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9절부터 14절까지는 오바다가 엘리야의 출현을 아합 왕에게 알리라는 엘리야의 요청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엘리야의 말은 앞으로 펼쳐질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결전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한 이 말은 아합에게 엘리야의 출현을 알리기를 주저하는 오바다를 향해서 내가 섬기는 분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 여호와이시거늘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을 게 있으며 내가 어찌 아합 따위를 무서워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너 오바다는 안심하고 가서 아합에게 구하라. 이런 이면적 의미까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의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우상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까닭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뭄 재앙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또한 엿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20절까지의 내용은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바다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의 말을 전했습니다. 17절에 이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리고 엘리야를 호통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합해서 450명을 불러 자기가 있는 갈멜산으로 보내라고 도전합니다. 이에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소집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 대뜸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썽을 일으켜 곤란에 빠뜨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은 특별히 맹세와 언약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인데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한 것은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긴 것은 바로 아합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대개는 타인의 잘못을 냉혹하게 지적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용서합니다. 아마도 그런 내면에는 밝힐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약점이 노출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모두 각자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1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책임을 전가하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잘못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양보나 모호함도 없이 직선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악한 세상을 책망하는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합과 같은 이러한 언어 구사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기술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굳이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쓰자면 그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함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은 정치나 외교 분야에서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과 미국과의 말전쟁을 들여다보면 가관입니다. 겉으로는 온갖 난잡한 용어를 쓰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바꾸고 그리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신뢰를 챙기는 그런 수법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정치판이 모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으로서는 엘리야 앞에 예의를 갖추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변명했고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엘리야의 제안에 순종한 것 같지만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테면 해보자 뭐 하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든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와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었도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와 짐승들이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있었을 망정 이 정도는 아니었다. 씨 뿌릴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고 한도 끝도 없이 모든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지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백성들을 멀리하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굴뚝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리니 그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두 번 땅땅 이렇게 쳤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이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런 백성들을 끌고 내가 가나안까지 가야만 합니까? 그런 울분이 목까지 아마 차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바위를 내리쳐 물을 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치려고 했지 두 번 치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홧김에 반석을 두 번 꽝꽝 내리쳤던 것입니다.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모세의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힘으로 물을 낸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하며 바위를 내리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만죄인 것입니다. 둘째는 반석을 치라 했지 두 번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두 번 친 것을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으며 반항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 쓰레기 봉지 좀 내려놓고 치워버리고 오렴 그렇게 했더니 왜 나만 시키냐고 하면서 안 간다고 그럽니다. 안 가면 혼난다. 이제 엄마가 협박하죠. 그랬더니 억지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들고 나갑니다. 그게 순종입니까? 반항입니까? 반항이죠. 참고로 절대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아마 그런 유의 경험들을 우리는 마음에는 없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경험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딱 한 번 불순종한 죄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평생 바라보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마치 아합왕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따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대항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합의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장 20절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하고 대결을 준비합니다. 아마 엘리야의 도전에 승리를 자신했었을 것입니다. 2차에 엘리야를 제거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혹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합이 섬기는 바알신의 대실패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신념이나 능력이 결코 믿음과 혼돈을 일으켜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되풀이하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역사는 인간의 소원이나 욕심을 따라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살 대결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50대 1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송아지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각각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인즉 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으로 인정될 것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이 시작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바알 신이여 들어서소서, 바알 신이여 들어주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거기서 소스를 더 하나 넣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놀리는 것이죠. 응답이 왜 없느냐, 더 크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약을 올립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섭니다.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 준비를 마친 후에 모든 백성들은 내게 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우르러서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오라토리오 13번에서는 14번에서는 오라토리오 엘리야 14번에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여, 나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심을 알게 하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함을 주여 온 백성이 다 알게 하소서. 그렇게 노래가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이 36절, 37절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 내용과는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기도였다. 이 기도를 보면 엘리야 자신에게 복을 달라는 등의 내용은 없고 오로지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36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후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치 않는 것인가를 검증한 후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참으로 간단 명료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앞서 보았던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것처럼 광란적인 춤이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등의 그 어떠한 자해 행위도 없이 선명하게 아랠 것을 아래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로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 엘리야의 기도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단과 그리고 그 주위에 물을 부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불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불을 내리셔서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이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기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큰 소리로 유창하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생각하고 또한 많은 수식어를 나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공적인 모임이나 장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구할 것만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과장된 몸짓에 결코 감동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오히려 타인에게 불편을 줄 뿐이고 비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울부짖어 기도할 만한 제목이 있어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배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중언부언하는 위선이나 과정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며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오로지 믿음에 순전한 기도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이 매일의 기도와 삶 속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번개와 같은 불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불은 돌을 태울 수 없습니다. 또 흙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물까지 태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도 모르게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나 아합 왕조차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조작에 의한 것임이 아닌 것을 알고 성경 말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많은 이적들이 성경에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 이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나. 옛날에 있었던 그냥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신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웅변적으로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하듯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백성들에게 명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바알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과 그 모양이라도 쫓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던졌던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던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전심을 다해서 그분만을 쫓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로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한 그런 앞자리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바로 큰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6절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치고 심판의 종결을 내리고 있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만이 참신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일평생 소망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주님처럼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 곁눈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